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공연이 한국 시각으로 1일 오후 4시 30분 북한 평양에서 펼쳐졌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날 시범 공연에는 북측에서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내각 사무장,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춘식 국가체육위원회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20여 명은 평양태권도전당 주경기장에서 북한 관중 2,300여 명 앞에서 50분 동안 단독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국태권도 시범단이 방북해 시범 공연을 한 것은 지난 2002년 9월 평양에 파견된 태권도전당에서 두 차례 시범 공연을 선보인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마 가톨릭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1일 부활절을 맞아 시리아 내전을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또 남수단과 콩고의 상처 치유와 한반도의 대화를 신께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축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힘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1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불우한 사람들에는 서구 남부 문화가 거부한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남북한 대화가 한반도에 조화와 평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됐다고 AFP통신과 안보리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3월 30일 이스라엘군이 시위대에게 실탄을 쏴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75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31일 사망자들을 매장하고 복수를 촉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시위대에게 총을 쏜 군인들을 칭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군인들이 잘했다면서 이스라엘은 주권과 시민 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이스라엘군의 실탄 사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9일 시리아 북부 만비지에서 사망한 미군 신원을 31일 확인했습니다. 숨진 군인은 올해 36살인 조너선 덤바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시리아 만비지에서는 도로에 매설된 폭탄이 터져 미군과 영국군 각각 한 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사망한 자국 군인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숨진 군인이 시리아 현지에서 미군과 함께 IS 격퇴전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IS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입니다. 폭탄이 터진 만비지는 IS가 한때 점령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관리는 시리아 내 미국 임무가 변하지 않았으며 IS를 격퇴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참사가 났던 러시아 케메로보주의 주지사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만툴레예브 지사는 주정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영상에서 사인만이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케메로보주인 한 상가에서 불이 나 60명 이상이 숨진 바 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뒤 수천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화재 당시 경보가 꺼져 있었고 비상구는 닫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불이 전기 합선으로 시작됐는지 아니면 아이들 놀이구역에서 방화로 시작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재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가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내일 밤 평안북도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지만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 지역은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일 밤 평안북도에서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4월 말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로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시창 기자, 윤국한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도 역시 북한 관련 뉴스가 뭐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봐야 될 게 전격적으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일 텐데요. 먼저 두 정상 간 회담 이후에 합의문이 나왔습니까?
아, 아닙니다.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예.
이번 그 두 정상의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그 초청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3박 4일간 비공식 방문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문건이나 이런 것들은 내지 않았는데요. 그 회담 자체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만큼 상당한 관심을 끌었고
예.
또 중국과 북한의 언론들이 이례적으로 대대적으로 그 보도를 하는 것들이 특징이었는데요. 가령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3천자 넘게 긴 기사를 정상회담 기사로서 다루고 있고요. 북한을 보면은 관영 매체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관련한 사진만 60장을 실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었고요. 이 회담에서는 합의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예.
이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논의 의제는 북중 간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 정세 관리 문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안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과 중국 간에 그동안 소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이었는데요.
네.
이번 김 위원장의 방문 이후에 언론들은 서방이든 또는 중국 언론이든 할 것 없이 일제히 북중 관계가 과거의 설린 우호 관계 그리고 형제국의 관계를 사실상 복원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회담이었고요. 두 나라 모두의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그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이름을 빌리면서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을 빌어서 비핵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앞서서 비핵화는 가령 체제만 보장이 된다면 핵을 가질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 했던 거에서 더 나아가서 유훈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첫 외국 방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에 7년 만에 첫 외국 방문이었고
예.
또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 첫 외국 방문과 첫 정상회담을 자신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번 그 정상회담으로 두 나라가 상당히
네.
다시 이전의 관계로 가까워졌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회담이 북한은 물론 중국 양측 모두에게 이른바 윈윈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윈윈이라는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든든한 동맹 그리고 이걸 배경을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또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전반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겁니다.
예.
특히나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잇따른 국제적인 움직임 속에서 다소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하자면 지적들도 있었는데
네.
그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런 우려를 전격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한 방에 날려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자신의 첫 외교 무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이 여러 미디어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보다 시진핑 주석이 요구한 방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과가 큰 외교 무대 데뷔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 뉴욕타임스가 평한 걸 보면 김정은은 자신감 있고 합리적이며 거래를 틀 수 있는 의지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국제적 정치가로 데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언론은 세계를 놀라게 한 김정은의 3일 여행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까지 되는데요.
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월 25일에서 28일까지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 북한으로서는 뭐 어려울 때 그래도 믿을 때는 중국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아마 외면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네.
김정은으로서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든든한 뒷받침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그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성공적인 국제 무대에 등장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조금 얘기가 다른 것이지만 이번에 그 방중 중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 부인 이설주를 동행했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
그렇죠.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예.
그것은 곧 정식 국제 외교 무대에 그 포멀리 그런 그 형식을 갖췄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그 리설주의 인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 측보다는 그 중국인들의 그 느낌이
예.
예, 굉장히 호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뭐 텔레비전에서 많은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만은 리설주의 그 연예인 경력
예, 예.
또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했을 때 그 대중 앞에 선 이런 모습들이 사전에 훈련이 많이 된 그런 여성이어서
네.
전혀 뭐 주눅들거나 뭐 당황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예.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중국 사회 연결망에서는 뭐 리설주 뭐 아름답다 찬사가 막 쏟아졌다고 하니까요. 그런
네네.
것도 다 김정은의 이번 그 외교 무대에 같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드네요.
뭐 정상 외교라는 게 정상 간의 만남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연출되는 정치적인 이미지, 제스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눈여겨볼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를 짚어줘 주셨을 때 그동안에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것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사실 이제 올 초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지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에 핵실험이라든지 또 미사일 발사를 사실 굉장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고 또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나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도발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저지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에도 동참하고 하는 형식으로 압박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전혀 여기에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에는 중국과 북한 측 간의 가장 긴밀한 소통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고무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부패 혐의로 몰아서 처형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중국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이것이 마치 중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숙정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진 게 사실입니다.
예.
게다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 안보리 대북 제재 동참하면서 이 압박에 말하자면 일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서로의 사정 때문에 상당히 소원했었는데요.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관계가 악화됐던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7년 사이에 시진핑 주석과 전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네.
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북중관계의 전례를 깨고 북한보다는 한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북한으로서도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북중관계는 말하자면 일종의 혈맹과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정상 간의 극적인 말하자면 회동으로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이런
네.
70여 년간에 맞으면 6.25 전쟁에서 같이 싸운 두 동맹의 끈끈한 관계다. 그래서 큰이들 말하자면 한자어로는 북중관계를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성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앞서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예정돼 있었던 건진 모르겠지만
예.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첫 그 외국 방문이 중국이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중 간의 친선을 대를 이어서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숭고한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말하자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중대한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정말 굉장히 우호와 환대를 베풀었고요.
네.
그 서방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황제급 예우를 다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금성을 전체를 문을 닫고 그 자리에서 만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견줄 만큼
네.
그렇게 예우를 갖춰서 아하. 성대하게 의장대 사열부터 그렇죠? 그리고 공식 만찬 그리고 오찬
네.
그리고 떠나는 자리에 말하자면 환송까지 이렇게 그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부인 리설주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그 측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기도
네.
하지만 관계 복원이 상당히 이게 그야말로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 무대 정상 외교의 첫 대비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는데 지금 뭐 얘기하신 것처럼 사전에 준비한 어떤 그 인사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전격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올 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부터 좀 예고가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작년 말에 북한이 이제 핵 강국을 선언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까 하는 그 의문들을 갖게 함으로써 신년사에 대한 그 기대가 참 많았는데요.
예.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이 신년사에서 그야말로 큰 것을 내놨습니다. 우선 미국에 대해서는 뭐 핵단추가 내 책상에 있다면서 위협을 가하긴 했지만
예.
이 남쪽에 대해서는 이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 또 이를 위해서 남북 당국이 즉각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모두가 다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2월 4일에 김영남을 보내겠다. 7일에는 또 김여정을 보내겠다. 그런 발표가 연달아 나오고 드디어 2월 9일에 이제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응원단 또 뭐 태권도 시범단 이런 또 다른 또 단체들이 같이 오고
예.
그런데 이 김여정의 방남은 특히 이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 발표가 있기 전에 누구를 보낼까?
그렇죠.
김여정을 보낼까? 소설 같은 가정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예.
김여정은 이제 남매간이고 어떻게 보면 그 백두혈통의 마지막 남은 세대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인데 남한을 왔고요.
예.
또 김정남의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이지만 일단 국가 최고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인사고
예.
그런 것들이 다 대단한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보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남쪽의 특사단이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 언론의 그 탑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3월 25일에서 28일까지 이제 그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불과 몇 달 이제 겨우 3개월 이제 겨우 지난 이 시점인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는데 앞으로 그 회담에서 또 어떤 행보들이 나올지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그야말로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간의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날짜가 이미 확정됐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도 그 가능성이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마당에 러시아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지 않느냐 이런 뭐랄까요? 이런 가능성들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사태 진전을 보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사실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히 의존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이 중국은 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입장이었고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과거에 말하자면 가장 가까웠던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러시아와.
네.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타서 북한에 대한 상당한 말하자면 공을 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도 강력급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경제 관련 협력위원회를 열고 북한에 대한 투자 방안 그리고 또 북한의 물품들을 수입하는 방안들 그리고 또 새로운 경제 협력 발전 계획들을 논의를 했는데요.
예.
그만큼 공을 들이는 와중에 사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안보리의 제재에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새로운 말하자면 생명줄로 등장하는 그런 마당이었고요. 또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에서 그 러시아는 북한을 후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중국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중국 그리고 한국 또 미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마당에 러시아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도 올해 상반기 중에 진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 진행될 이 북한과 정상 간의 회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4월 27일인데요. 이제 세 번째 남북 간의 정상회담인데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들도 대충 윤곽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큰 틀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문제
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이렇게 세 가지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텐데요.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떤 형식으로 접근해 나가느냐 이것이 4월 말 정상회담에서의 가장 말하자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예.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에서의 냉전 구도를 깨고 평화를 정착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겁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휴전협정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가 될 것이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바로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 3자 간의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바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그 당사자인 미국이 필요하고 또 일각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6.25 휴전협정의 당사국은 한국은 아니었고요.
예.
그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세 나라 아닙니까?
네네.
그렇지만 한국은 말하자면 그때 당사국으로서 그 지위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자 간의 평화협정 체제가 논의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말하자면 긴밀한 교류와 협력입니다.
예.
지금 남북 간에는 사실 거의 모든 공식적인 협력 채널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서 유엔 안보리에 제재와는 무관한 부분들에 대한 협력 방안들이 아마 깊이 있게 논의될 것이고요.
네.
그중에 하나는 일단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재개 문제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말하자면 좀 더 강화, 교류 강화죠. 이런
예.
부분부터 제재와는 무관한 부분에서의 경제 협력 방안들이 아마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정착 남북관계 이렇게 세 가지 의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의제들이 상당히 서로 연관되어 있고 맞물려 있는 그런 의제임에 틀림없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뭐랄까요 처음으로 잘 열어야 될 게 이 한반도 비핵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북한이 좀 진전된 입장을 밝힐까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는 그동안 미국과 논의할 문제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
예.
맥락에서 한국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보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정부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비핵화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입장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이 불과 또 한 달 후에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핵심적인 말하자면 당사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부 다 공개하고 이러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격적인 발표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예를 보면 상당히 익숙한 부분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일종의 브레이킹 뉴스처럼 공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되거나 강한 톤으로 그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말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신뢰가 앞으로 있을 회담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아마 이 양쪽의 회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뢰 문제겠죠. 과거에
예.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회담들이 서로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어긋난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신뢰가 이제 중요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언급을 했고 또 남측에서 간 그 특사단들도 그 김정은이 진지하고 또 통 큰 또 솔직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일단 그 신뢰의 기조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 30일 그 남북 당국자들 회담에서 그 의제를 논의를 했는데 그 의제가 무엇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런 남측의 의제에 대해서 북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상당 부분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요.
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잘 돼갈 것으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중국에서 한 발언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 이걸 언급하면서 이제 아까 그 잠깐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좀 묘해진 상황이 지금 됐는데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조율이 돼서 회담에서 이것을 잘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지금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이제 그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be cautiously optimistic, but we feel like thing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at the meeting yesterday was a good
네.
indication that the
현재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신중한 낙관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백악관 발표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과 인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이 회담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또 백악관이 회담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들이 계속해서 cautiously optimistic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낙관론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국 정부 특사단 김정은 예.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온 특사단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예.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네.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의 정찰 총국과 말하자면 백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두 정상으로부터 전해들은 것 외에 미국은 CIA를 통해서 북한 측 창구로부터 직접적으로 또 전해들었을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북한 측으로부터 오는 여러 신호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판단을 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미국 쪽에 좀 더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이 아닌가 이런 관측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한국 정부 특사단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백악관에서 직접 들었을 때 그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이번 발언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듣고 나온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근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국무부든 백악관이든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뭐 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중간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뭐랄까요 큰 성과가 있다면 이게 트럼프 정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이런 배경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있죠.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무역 관계로 여러 나라하고 이제 갈등을 빚고 있고요. 또 요즘 총기 규제 문제 등으로도 시끄럽습니다.
네.
또 뭐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 또 뭐 여성 문제 등등 많은 그 논란거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2018년 올 말에 이제 중간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거는 그 대통령 4년제 임기 중에 이제 중간에 치른다 해서 중간 선거인데 그것이 그냥 중간 선거가 아니라 하원의원 전체를 다시 뽑고 상원의원도 3분의 1 그리고 여러 그 지방자치단체 장들도 뽑고 많은 것들이 이 선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 정부의 그 신뢰도라고 할까 인정도라고 할까 이걸 평가하는 것이 돼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려운 돌파구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인들이 그동안에 대단히 두려워했던 북한의 그 핵공격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소의 해소가 됐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점수를 따지 못했던 그런 것에서 크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반드시 이번에는 뭔가 큰 것을 이뤄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도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빨리 결론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들 하고 있죠.
예. 자, 이제 다음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게 어떤 형식으로 이제 비핵화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중요하게 다뤄질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국한 기자, 이 단계적 비핵화라는 건 어떤 의미고 과연 이런 것들을 미국은 수용을 할 것인지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단계적 비핵화라고 하면 북핵 6자 회담에서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자면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이 사실 아주 자세하게 그 청사진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예.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을 여러 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핵을 폐기하는 그 과정을 3단계로 나눴고요. 그 단계 이뤄지는 때마다 북한이 요구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대규모 경제 지원, 에너지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문제, 그다음에 수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그 과정에 맞춰서 북한이 1단계 조치를 취하면 북한 이외에 나머지 6자회담 5개 당사국, 미국을 포함해서 들은 거기에 1단계 조치 이행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을 하고 말한 이것이 이제 보상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행동 대 행동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단계적 비핵화라고 했던 것이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의 단계적 비핵화가 실패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은 어떻든 간에.
네.
그렇다면 실패한 과거의 사례를 다시 답습하고 있다라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의 비핵화 과정 내지는 절차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인데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아직 더 이상의 발언은 아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역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상응하는 뭐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예.
다만 그 비핵화를 어떤 형식으로 달성하느냐 또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그 달성 완료 기간을 잡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세하게 양측이 논의해야 될 사안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또 언급되고 있는 게 이른바 리비아식 북핵 해법입니다. 아무래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튼 전 유엔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방식은 어떤 겁니까?
이 먼저 핵을 폐기하고 보상은 나중에 한다. 이제 그것이 이제 리비아식 방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것이 잘 됐다 못했다 그런 그 상반되는 그런 평가들이 있고요.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리비아가 핵을 갖고 있었다가 나중에 핵을 포기했는데 그 리비아의 특히 무하마르 가다피의 종말은 참 비극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과연 수용할 것인지 그건 의문이고요.
네.
또 예를 들면 그 미국의 그 과거 그 대량 살상 무기 전 조정관 게리 세이머 같은 인사도 JPOA와의 그 인터뷰에서 리비아식 방식은 아마 김정은이 원치 않을 것 같다 그런 언급도 했고요. 또 그런 네. 거 하면 또 하원의 그 군사위 소속인 댄 베이커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 역시 BOE와 인터뷰에서 리비아식 해법이 미국으로서도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그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런데 한국 정부가 최근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운 것은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하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예.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 이제 그런 것으로 아마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그 북한과 미국 사이의 그런 그 차이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능률적으로 이 중재 역할을 잘해서 합의 도출에 기여를 할 것인지
예.
그것이 이제 큰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이어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죠. 앞서서 얘기해 주신 단계적 비핵화, 뭐 행동 대 행동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본다면 북한이 무언가 비핵화와 관련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노시창 기자가 이야기해 주신 건 북한이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 말고 뭐 전혀 다른 게 있을까 싶습니다만 제3의 방법들도 혹시 있습니까? 논의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일괄 타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괄 타결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 자체를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괄 타결이라는 것은 한 번의 협상으로 모든 것을 끝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양쪽이 관심사로 삼고 있는 사안들을
네.
한꺼번에 패키지로 합의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일괄 타결입니다.
예.
가령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협상에서는 양쪽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다 건네놓고
예.
그것을 한꺼번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바로 그 합의대로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원샷, 맞아 한 방으로 끝내는 협상인데 일괄 타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일괄 타결은 가령 북한은 체제 보장, 그다음에 수교, 그다음에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지원까지도 이런 내용들을 다 꺼내놓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이거를 꺼내놓고 그걸 갖고 자 그럼 오케이 비핵화 대신 이 모든 것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면 그것이 일괄 타결입니다.
예.
그렇지만 일괄 타결도 방식은 그거를 이행하려면 단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언제 뭐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상응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일괄 타결은 단계적 비핵화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일괄 타결과는 좀 다른 게 아니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비핵화 단계적 조치는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상당히 임기 중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를 굉장히 강하게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어쩌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할 것인지 이것이 핵심적인 관심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이 북중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렸다는 소식과 함께 이 남북한이 4월 27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소식,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5월로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낙관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2018년 시즌이 지난 목요일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30개 팀이 각각 162경기를 치른 뒤 10월에 상위 팀끼리 포스트 시즌을 진행하는 대장정이 이어지는데요. 메이저리그 야구,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실력을 갖춘 직업 야구 선수들이 모인 메이저리그는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 양대 리그로 구성됩니다. 1876년 출범한 내셔널 리그와 1901년 시작된 아메리칸 리그는 원래 각각 우승자를 가리고 말았지만 1903년 양대 리그 우승팀이 맞붙는 월드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지금의 메이저리그 체제를 갖췄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는 총 30개 팀, 리그별로 15개 팀씩 자리 잡았는데요. 각 리그는 북미 대륙 동부와 중부, 서부 이렇게 3개 지구로 5개 팀씩 다시 나뉩니다. 인터리그라는 리그 순환 경기 때 외에는 주로 같은 리그 팀끼리 경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같은 지구 팀끼리 맞붙는 일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말까지 각 지구 우승팀을 가린 뒤에 와일드카드 팀이 여기 합류해서 포스트 시즌을 치릅니다. 특히 포스트 시즌 막바지 해마다 10월 양쪽 리그 우승팀이 맞붙어서 최고 강자를 가리는 걸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월드 시리즈를 가리켜서 Fall Classic, 가을의 고전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만큼 깊이 있고 고전 문학만큼 재미있는 명승부가 펼쳐진다는 뜻인데요. 월드 시리즈는 7번 경기에서 4번 먼저 이기는 쪽이 승리합니다. 지난해 월드 시리즈에서는 아메리칸 리그의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내셔널 리그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올 시즌 전문가들의 전망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먼저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올해도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서부지구를 제패하고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둔 중부지구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리그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부지구 강자이자 메이저리그 전체 최고 인기 구단 중 하나인 뉴욕 양키스가 이들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양키스가 지난 시즌 59개 홈런으로 내셔널리그 홈런 왕에 오른 지안카를로 스탠튼을 영입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52개의 홈런을 날리며 만장일치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을 탄 에런 저지까지 두 홈런 타자들이 이끄는 올해 양키스 타선은 리그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키스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홈런왕 스탠튼의 각오 들어보시죠.
I'm very excited to be here and be a part of the Yankees, and I'm just looking forward to stepping up and being with this winning environment and winning culture.
내셔널 리그에서는 지난해 우승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올 시즌에도 무난히 서부지구를 점령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중부지구에서는 시카고 컵스, 동부에서는 워싱턴 내셔널스가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올 시즌부터 내셔널스를 지휘하는 데이브 마르티네스 신임 감독의 각오 들으시겠습니다.
The ultimate goal is to win that championship. I mean, to bring a world title to the city of Washington and the fans who deserve it.
워싱턴의 월드 시리즈 트로피를 가져오는 게 올 시즌 최종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간판 타자인 브라이스 하퍼가 워싱턴에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내셔널스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됩니다. 메이저리그에는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들이 모인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한국과 일본에서 건너온 선수도 있고 타이완 출신도 뛰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야구 세계화 노력에 따라서 올 시즌을 앞두고 중국 국영 기업과 협력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정규 경기를 치를 계획인데요. 이 같은 야구 보급 사업이 꾸준히 결실을 맺으면서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출신 첫 메이저리그 선수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It is a moment every aspiring baseball player strives for.
Gift and Gope is coming in on the double switch.
At first, major league appearance.
This is what you've been working hard for all these years, and this is what you've dreamed for since you were a little kid.
어릴 적 꿈을 이뤘다. 이 순간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기프트 은고페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으로 경기에 나선 뒤 인터뷰한 내용 들으셨는데요. 세계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에는 현재 미국을 포함해 20여 개 나라 출신 선수들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 국적별로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그리고 쿠바 등 중남미 국가에서 온 선수들이 도합 수백 명에 이르러서 가장 많고요. 이치로 스즈키, 켄타 마에다, 오타니 쇼헤이 같은 일본 출신과 조이 보토, 러셀 마틴 같은 캐나다 태생도 각각 10여 명으로 그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 출신으로는 류현진과 추신수, 오승환, 최지만 등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와일드 카드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와일드 카드는 원래 카드놀이에서 자유패, 만능패를 가리킵니다. 스포츠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수나 팀에게 특별히 출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각 종목 와일드카드로 참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각 리그 지구별 우승팀들 외에 우승은 못했지만 가장 성적이 좋은 팀이 와일드카드로 포스트시즌에 나갑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2018 시즌 메이저리그 야구 전망해봤고요. 와일드카드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야구장에서 응원가로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너를 무찌르겠다. 퀸의 We Will Rock You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singing We A big disgrace, waving your banner all over the place. We will rock you. Sing it. We will rock you. Buddy, you're an old man, poor man, pleading with your eyes, gonna make you zombie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big disgrace. Somebody better put your bag into your place.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한국예술당의 평양 1차 공연을 관람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김 위원장 부부가 한국 시각으로 1일 오후 6시 50분부터 2시간 10분간 평양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남측예술단의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는 김 위원장 부부가 공연 관람 중 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고 공연 뒤 출연진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예술단 단장인 한국의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연합뉴스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공연 중 노래와 가사에 대해 물어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공연이 한국 시간으로 1일 오후 4시 30분 북한 평양에서 펼쳐졌다고 한국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시범 공연에는 북측에서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내각 사무장,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춘식 국가체육위원회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 20여 명은 북한 태권도 전당 주경기장에서 북한 관중 2,300여 명 앞에서 50분 동안 단독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국 태권도 시범단이 방북해 시범 공연을 한 것은 지난 2002년 9월 이래 처음입니다. 연합뉴스는 한국 태권도 시범단이 승무 퍼포먼스와 호신술, 고공 격파 등을 선보였고 품새와 격파로 공연을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마 가톨릭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1일 부활절을 맞아 시리아 내전을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또 남수단과 콩고의 상처 치유와 한반도의 대화를 신께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축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불우한 사람들에는 서구의 낭비 문화가 거부했던 이민자들과 난민들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또 남북한 대화가 한반도에 조화와 평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이 무산됐다고 AFP통신과 안보리 외교관이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지난 3월 30일 이스라엘군이 시위대에 실탄을 쏴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75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31일 사망자들을 매장하고 복수를 촉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시위대에 총을 쏜 군인들을 칭송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군인들이 잘했다면서 이스라엘은 주권과 시민 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인들은 31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보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페데리케 모벨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이스라엘군의 실탄 사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의 5개 지역에 천막을 치고 6주간 항의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가자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군 측은 약 3만 명이 천막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9일 시리아 북부 만비지에서 사망한 미군 신원을 31일 확인했습니다. 숨진 국인은 올해 36살인 조너선 덤바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시리아 만비지에서는 도로에 매설된 폭탄이 터져 미군과 영국군 각각 한 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사망한 자국 군인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숨진 군인이 시리아 현지에서 미군과 함께 IS 격퇴전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IS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입니다. 폭탄이 터진 만비지는 IS가 한때 점령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북한은 밤부터 평안북도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 모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고 내일은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에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일 밤에 평안북도에 5m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